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의 봄 날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새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치러지는 4.24 재보선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또 안철수 전 교수의 복귀와 함께 불거진 논란들이라든지 또는 정치권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안철수 현상, 지금도 과연 유효한 것인지, 그렇다면 안철수는 과연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을 받아안을 준비가 된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권은 또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따뜻한 세상을 위한 뜨거운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얘기를 풀어갈 한윤형이라는 아주 젊은 기자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윤형 씨.
네, 안녕하세요.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라는 곳에서 일하는 한윤형 기자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을 갓 넘긴 한윤형 씨는요. 외모는 퍽 애띄어 보입니다만 인터넷 매체에 아주 날카로운 정치평론을 쓰는 기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책도 이미 여러 권 썼나요? 아니면?
예, 그 단독 저서 한 세 권 정도.
그렇죠.
공저도 예. 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낸 책이 안철수 교수에 관한 책인가요?
예, 그게 이제 4인 공저였는데요.
네 사람이 네. 같이 쓴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안철수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안철수 전 원장이 그 정치권에 아직 입문 할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때 기획이 돼서 마침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제 책이 나와서 이렇게 좀 타이밍이
누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선견 지명이 있었어요?
그 출판사 사장님이 그렇게 기획을 하셔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예. 그 서울시장 출마를 할 의향이 있는 것이 알려진 게 재작년 8월 말경인데.
예예. 그런데 예. 아무래도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직전에 이제 안철수 전 원장에 대해서 됐구나.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쓰게 됐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장 그 선거에 나오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랴부랴 쓰게 되었습니다.
책은 많이 나갔어요?
별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뭐 이제 4월 달 예. 재보궐선거가 4월 24일이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뭐 한 기자는 매일같이 정치권 동향을 살피고 기사를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4월 24일 날 치러지는 이 재보궐선거가 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중요한 두 개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총선과 대선이 끝나니까 뭐 저희 매체 정치팀도 고민이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 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회수를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정치팀이 정치가 아니라 딴 기사를 썼을 때 조회수가 더 나오고 약간 이제 또 이제 그 대선 패배 이후 이제 특히 그 야권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실망감이 되게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약간 좀 탈정치적인 네. 성향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재보선도 재보선이지만 갑자기 이제 안철수 전 원장이 다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이게 또 좀 정치가 이슈가 되고 좀 뜨게 그렇네요. 달구어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교수의 이 보궐선거 출마 선언이 한국 정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재보궐선거가
네.
지금 1년에 두 차례 치러지게 돼 있죠. 4월, 10월 그렇죠 아마?
예, 예 최근에 예.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내 생각에는 1년에 딱 두 번을 치르게끔 시기를 정해놓은 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네.
물론 이제 과거에는 수시로 그때그때 정하니까 혼란스러워서 미리 네. 정해놓는다는 의미가 있긴 하겠으나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두 달 만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잖아요.
네네.
앞으로도 또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네.
이거는 좀 바람스럽지 않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번에는 안 교수까지 이제
네.
예, 보궐선거에 뛰어드니까 이 대선 벼랑간 판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갖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아직 안정되기 전에 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져가도 전국이 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 같은
네.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선거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자주 있는 나라는 또 아닌 것 같아서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정례화를 한 것이 또 일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12월 19일 날 작년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 달
네.
예,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야 정당들이 자기 정립이랄까 자기 정비를 아직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요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인 이제 새누리당은 뭐 대통령이 아주 수직적 통제를 받으면서
네네.
거의 뭐 무기력한
네.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원내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인데 국정의 중심에 서야 될
네.
세력인데 오히려 완전히 자기 구실을 못하는
네.
이런 모양으로 매일같이 언론 보도를 통해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에 대한 책임론을 둘러싸고
네네.
막 세력 간에 갈등하죠. 또 전당대회가 5월 달에 이제 있으니까
네네.
그걸 앞두고 또 뭐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누가 나가느냐 하는 가지고 또 막 갈등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죽했으면 뭐 비대위원장 하시는 문희상 위원장 같은 분이 뭐 지리멸렬이라는 말까지 막 쓸 정도로 당의 내부가 전혀 혼란스러운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집권 여당과 원내 제1야당이 이렇게 자기 정립을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네.
국회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정상인데
네네.
전혀 국회가 그 정치의 중심에 서질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하더라도 아직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마치 정부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표류하는 것 같은 모양이 벌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네. 이런 거는 좀 빨리 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여당 문제는 대통령 책임도 큰 것 같은 게 이제 새누리당이 민주당이랑 협상안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또 청와대가 뒤엎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처음서부터 여당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
네.
예, 그냥 뭐 그 법안 처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네.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여당이 야당하고 협상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네네네.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데 행정부의 수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부에 보내면서
네.
한자도 고칠 수 없다.
네.
이거는 국회 권능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당이 뭐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자도 못 고친다는 게 한자도 못 고친다고
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물론 뭐 하나도 안 고치고 싶겠지만 어쨌든 여당이 재량권을 주고
네.
협상하려면 주고받아야 협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도 고칠 수 없다면 타협의 여지를 없애는 것인데 이건 민주정치하는 모습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또 계파별로 반성의 내용이 다르고 또 평가 내용도 다르고.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 선거라는 게 정당으로서는 가장 큰 중요한 행사인데 그렇죠? 정권을 잡냐 못 잡냐 판가름 나는 선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지고 나서 또 자기들 말마따나 질 수 없는 선거를 모든 객관적 조건이 이기도록 돼 있는 선거를 졌다는 것인데
네.
그 패인을 놓고 뭐 진지한 성찰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책임져야 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도 없고
네.
또 상심에 빠져 있는 많은 지지자들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했던 사람까지도 지금 다 실망하고 또 저렇게 돌아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뭐 힐링 투어랄까 그런 걸 다니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뭐 평가랑 반성 이런 문제에서 잘 진전이 없으니까 좀 계속 개파 싸움을 하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 이번 재보궐선거가 어쨌든 정치권을 좀 재편하는
네.
예,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냐고 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을 보면
네.
지금 김무성 의원이 부산 영도에서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당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김무성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에 뭐였죠? 직책이 선대위의 어떤 좌장격이었잖아요. 네. 진두지휘했잖아요, 선거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선 중진 의원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뚝심이 있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돼서 이제 올라오면 그 여당 내의 리더십에도 어떤 변화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당하고 청와대 관계가 저렇게까지 수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거든요.
네.
예, 뭐 김무성 의원의 뭐 그런 뭐 역량이나 예, 또는 뭐 위상이나 이런 걸로 봐서 예, 그렇게 그런 기대가 있고, 또 야당이 같은 야당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안철수 예? 지금 등록해서 예비 후보인가 그렇죠?
네.
예,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건 뭐 그 시간부터 야권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야권은 상당히 예, 그야말로 개편이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안철수 후보 때문에 좀 야권 쪽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여권 쪽까지 짚어주시는 건 참 좋은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쨌건 재보선을 보면 서울의 노원병이나 부산 영도 같은 데서 이제 민심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좁은 지역이긴 하나 나타나는 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정권 5년이 어떻게 갈지 좀 멀리 내다볼 수도 있는 하나의 단초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네.
그런 기대도 해보거든요. 어떨 네.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될 경우에 그 새누리당 민주당을 벗어나는 어떤 제3신당이랄까 이런 게 생겨나고 뭐 착근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이제 재보선이 한 달 남짓 돌아왔는데, 자 이제 안철수 전 교수가 여기 뛰어들므로 해서 이제 정치에 대한 재보선만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철수 전 교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네.
네. 이 참, 그러니까 이 안 교수가, 작년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개표가 끝나기 전에 미국 갔죠, 때?
맞습니다. 투표를 네. 하자마자 이제
맞죠?
결과 발표를 네. 보지 않고 네. 바로 네.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셨죠.
그러고서 네. 돌아온 게 82일 만이라?
뭐 몇 달 만이.
아, 석 달이 채 안 된다고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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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가 된 건데. 근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좀 나오는 분석들이 그래도 이제 몇 개월 지나지 않았지만 대선 때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뭐 링컨을 봤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이제 그 타협을 통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의도적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비행기에서 뭐 그 최장집 교수 정치학자 최장집 교수 책 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내용 약간 그 이전엔 좀 약간 탈정치적이랄까 좀 반정치적이랄까 이런 열망까지 그런, 좀 끌어안고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런 모습을 왕망 보였었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뀐 부분도 있고 여전히 안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역시 이제 바뀐 것이 있다면 지금 방금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보다는 조금 좀 결단력이 생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예, 좀 현실 정치를 조금 더 익숙하게 알게 된
네.
그런 모습 같은 거 보여주는 거는 뭐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안 변한 것은 여전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여전히 아주 감성적인 언어로 상당히 추상성이 높은 모호한 말을 한단
네.
말이죠. 이것은 여전히 작년에 보였던 모습하고
네.
예, 별로 바뀌지 않았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현재의 그 한국 정치의 예민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 질문에 대해서 애매하게 그 대답 이쪽 저쪽도 아닌 아주 애매한 대답을 쭉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실망했다지만은 그런 언론 보도를 접한 국민들도 예, 야 이거 좀 어떻게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나 태도가 역시 아직도 이렇게 애매한 것 같은, 그래서 뭔가 그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 같은 거를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네.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좀 실망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또 이제 뭐 그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노원병 그 지역구 안에 집을 사셨다고 하는데.
아, 전세라고 그러네. 저는 뭐 청계나 전세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말인즉슨 어떤 이번에는 야권 단일화로에 끌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좀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대선, 또 대선과 총선은 다르니까.
단일화는 안철수 전 교수에게는 악몽 같은 일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단일화라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심정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쨌든 미국에 있는 동안에 한 석 달 안 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네. 것으로 보도됐던데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러면 많은 생각의 결과가 말과 행동으로 이제 딱 이제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아직은 뭐 이렇게 귀국해서 이제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만 지난 며칠 사이에 보여준 말과 행동으로는 어때요? 많은 생각 끝에 뭔가 결심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또 좀 너무 시간이 좀 짧았다는 느낌도
어떤 시간이요?
예,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 자체가 좀 짧지 않았을까.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좀 뭐랄까 정치의 본질에 대해 고민한다기보다는 내가 단일화 과정에서 왜 안 되었지라는 거를 복기할 정도밖에 시간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네. 뭐 석 달이 아니라 3분 안에도 큰 걸 깨우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꼭 뭐 80여일이라는 시간이 꼭 짧다고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네.
뭐 제 생각에는 그동안 안 교수가 묵어 있었던 곳이 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인가 하는 네. 곳이라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데더라고요. 들어봤더니.
아, 어떤 식으로?
그게 이제 아주, 물론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기후가 좋은 곳이고,
아, 네네.
풍광이 아름다운 곳인데, 그 중에서 특히 팔로알토라는 곳이 특히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여기 살았다고
아,
알려주던데,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그러면 이게 너무 기후도 좋고, 풍광도 좋은 데서 산책을 하면, 야, 이거, 예? 국내에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가지고 마음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느껴졌을까
예?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던데요. 예. 차라리 저 같았으면 원래 의사 출신이니까 뭐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를 한다든지 또는 요새 뭐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뭐 우물 파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뭐 국내에는 안 있더라도 그런 어떤 고행이랄까 예.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한번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자기가 거듭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네.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남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곳에 다녀오셨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아니 뭐 꼭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저는 또 그 미국에 있는 동안에 네. 그 링컨이라고 요새 그죠? 인기 끌고 있는 그 영화를
네.
보고 많이 배웠다고
네. 예,
뭐 그런 얘기한 게 신문에 났던데요. 링컨이라는 영화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
네. 예,
뭐 얼마나 배울 게 많은지는 저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때 출마했던 사람으로 미국 가서 한 석 달 있으면 아, 그 사이에 그 미국의 말이죠. 그 연방주의자라고 부르는 네. 페더럴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 사상사.
네네.
아를 좀 한번 깊이 공부했으면 좋았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랬으면 뭐 링컨 영화 보고 많이 배웠다 소리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좀 문화적 코드에 맞추려는 어떤 대중적인 화법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거기서
뭐,
깊은 통찰을 얻었다는 것인지.
아니 뭐 깊은 통찰까지는 아닐지라도 네. 아니 뭐 영화 잘 만들었으면 뭐 배울 거 많이 있겠죠. 있게야.
네.
예. 근데 하여간 뭔가 좀 대한민국 대통령 감이었으니까 좀 한편으로 조금 아쉬운 감이 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노원병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사실 또 야권에서는 부산 영도로 갔어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야권 단일화론에 얽매이느냐 안 매이느냐 이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한 결심 자체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정치를 계속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하겠다고 네. 이미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노원병에서 노회 전의원이 의원직 상실할 거라는 건 미리 뭐 가능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럴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서 거기가 이제 노 의원이 의석을 잃게 되니까
네.
벼랑간 보궐선거하게 된 것이니까 거기 뭐 출마하겠다고 마음먹은 자체는 저는 뭐 그건
네. 네,
나무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다만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정치 도의상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과정 경위가 있잖아요.
네. 네,
무슨 비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충분히 좀 노회찬 의원한테 좀 설명을 하고 얘기해서 네, 뭐 양해라면 말이 우습지만 뭐 양해받을 사항은 아니죠.
네.
이해를 좀 구하는 예,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으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고. 그러나 이왕이면 본인도 출마하는 마당에는 그 노원병이라는 지역이 지난 작년 대선 때 그 저 조사한 걸 보면 안철수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비교적 안정적으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지역이니까
네.
네, 뭐 거기 선택한 것이야 네,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죠. 뭐 야당에서는 무슨 뭐 영도를 나가야 되지 않냐 또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말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속셈은 안철수 교수 보고 정치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교수가 보궐선거 나가 당선돼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예, 정치 세력을 형성하라 그러면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여론조사 몇 개를 봐도
그렇죠.
예, 신당을 그러니까 만들면 지지율 2위가 된다고
속셈은 안 교수가 정치하지 말기를 바랄 텐데 그런 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영도에 나가는 경우에는 글쎄 본인은 뭐 이렇게 말했죠. 지역주의에서 자유로운 수도권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예. 저는 그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역시 지역이라는 프레임에 묶이기 싫은 생각하는 건 뭐건 예, 당연한 거 아닌가. 특히 호남 지역에서 안 후보에 대한 네. 지지도가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호남의 자기 지지 세력 또 의식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네.
예, 그럴 경우에 물론 그분들은 뭐 부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지지한 것이고 또 처가가 이제 예, 전라남도죠. 여순과 순천이가 거기
예,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인연이 있지만 그래도 부산의 지역구를 두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서울에 두는 경우. 그러니까
네.
그런 지역이라는 프레임에 혹시라도 자기가 갇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도 부산이잖아요. 지역구가.
네.
부산에 두 후보가 다 지역구를 가는다는 것도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잖아요.
예, 본인도 예. 약간 그렇게 오히려 이제 문재인 후보 의원을 배려했다라는 설명도 한번 한 적이 있죠.
배려했다고 설명했어요?
예.
그 배려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포지션이 중복되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부산에 문재인 의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런 설명도 한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노원병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나서 부인이 대신
네.
출마하기로 지금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말하자면
결정이 났습니다.
진보정의당의 당에서 그 결정한 거죠, 말 형식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어때요? 일부에서는 뭐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아니지만 부인에게 물려주는 것도 일종의 세습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치부 네. 기자들은 되게 그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정치부 기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사실 또 최근에 이런 비슷한 논란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김근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이제 아내이신
예,
임재근
예,
여사가
예,
의원이
예,
된 사례도 있고
예, 예.
이건 뭐 성공한 사례이지만 또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낙곰수 이제 김용민 PD를 그 내세웠다가 또 잘 안 된 사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 네.
뭐 한편으로는 또 일반적인 아내와는 달리 이제 그 김근태 그 고 김근태 전 의원이 부인이신 그 임재근 여사의 경우나 뭐 이번 김지선 그 여사의 경우나 뭐 남편과 오랫동안 정치적 활동을 같이 한 뭐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내는 좀 아니라는 그런 시선도 가능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지역구 세습이라는 비난도 좀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네.
그 양자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 노회찬 전 의원의 부인도 그냥 단순히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 네.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그 노동 분야의 활동을 하신 분이라면서요.
네, 지역에서도 네. 활동을 했고 또 이제 원래 남편과 함께 노동운동을 하시던 예, 그, 예, 그런 예. 분이고 정치적 동지라고 예.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도 네. 일단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보다는 노회찬 전의 부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자꾸 세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지적인 관계였다 그러면 뭐 그죠? 당의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이 나가는 거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테지만 그 노회찬 전 의원이 부인이라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세습 아니냐?
네.
예, 이게 세습이 무슨 진보적인 예, 가치냐?
네.
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부인께서 인지도가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국민들 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네, 그렇죠. 자연스러울 것 같고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노회찬 의원과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한 어떤 처벌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네, 그러니까 뭐 노회찬 전 의원이나 진보정의당의 그 심정은 뭐 충분히 네, 네. 이해 가죠. 네. 네, 가는데 일반 국민들은 막상
예,
또 우리 같이 생각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그 민주당 후보와 김지선 진보정의당 김지선 네. 후보까지 나오는 어떤 다자 구도에서도 일단 그 새누리당 후보를 이준석 후보 정도로 가정했을 때는 뭐 아주 막 압도적이진 않습니다만 다자 구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서. 민주당 입장에서 참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기자도 지금 30살 갓 넘긴 나이인데요.
네.
지난번 작년에 총선거에서 부산의 문재인 후보 네. 구역에 손수조 씨를
해놓은
젊은 했죠.
네.
이번에도 만약 이준석 씨가 공천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지만
네.
이준석 씨를 공천한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발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중진 대통령 후보감 네. 후보를 지낸 사람이 출마하는 지역에 아주 새파란 젊은이를 내보낸다.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돼? 같은 젊은이로서 어떻게 봐야 돼서 이걸?
그 새누리당의 입장은 뭐랄까 만약에 자신들이 만에 하나 승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끊을 수 있고 그리고 패배하더라도 어떤 출혈이 적은 패배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인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그런 청년들을 좀 너무 좀 소모품처럼 쓰는 게
그렇죠.
아닌가 이런
그렇죠.
측면이 예. 또 걸려서.
예. 예, 저는 뭐 손수조 씨나 이준석 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 나이에 정치의 뜻이 있고 정치적 소망이 있는 젊은 인재 같으면
네.
자기 사실은 잘 가꾸어서 성장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시련을 주는 것도 성장을 위한 방법이긴 하겠으나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그 젊고 참신한 그런 또 유능한 그런
네.
인재들을 그렇게 소모품처럼 쓰는 그 발상은 정말 좀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려운 생각 아닌가
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죠.
예. 좀 본인들도 그 글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언론 보도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고민을 하겠죠. 예. 그럼 이준석 씨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는 정도는 아니고 뭐 그 아. 방송에서 한번 만난 적은
예.
정도죠.
나도 한번 생방송에 같이 이렇게 출연해 본 일이 있는데 아, 아주 네. 굉장히 스마트한 청년이던데요.
네, 아주 판단이
아주
빠르고
아주 예리하고
예.
말도 잘하고
네.
네, 상당히 그 관심을 끄는 네, 그런 아, 저 사람 젊은 정치인으로 성장하면 참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네, 저보다도 몇 살 더 어리죠.
그렇죠. 아직 서른 살 안 네. 됐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26살 때 국회의원 됐던가 그렇죠?
아, 네, 그 시대에
아직 최연소 기록이 안 깨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우고 가지고 계신 그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아직 안 깨졌을 거예요.
또 그때는 또 대한민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
뭐
또 가능했던.
그럼 그럴 때죠.
네, 네, 앞으로도 네. 안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네. 그럼 다시 좀 안철수 후보 쪽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다자구도 얘기도 했지만 사실 부산 영도가 아니라 그 서울 노원병에 나갔기 때문에 뭐 설령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 쪽에서 다른 후보를 내더라도 승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그렇게 이길 경우에는 자기가 또 야권 단일화로 인해서 자유롭게 어떤 행보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지금 민주통합당은 지금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네. 당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만 네. 지난 대선 때 생각을 하면
네.
사실 민주통합당은 노원병의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치 소위적으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전 민주당도 네. 다 그런 분별력 있는 분들이 다 계시니까
네.
막상 예, 저렇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한 마당인데
네.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후보를는 내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치부 기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가서 안철수 후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또 그 책임을 자신들이 뒤집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굉장히 네.
또 자기네 후보가 당선된다는 보장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후보를 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네. 그 비난을 면치 못하잖아요.
네. 네.
뭐 그거 이전에 작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게 양보를 한 것이냐 포기한 것이냐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네. 어쨌든 뭐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를 했으니까 그걸 네. 생각하면 예,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옳은 거 아닌가.
또 뭐 지원 유세도 같이 다녀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고의가 네. 아니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해줘가지고 졌다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지만은 어쨌든 네. 예,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 안 교수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이제 이 신당을 만들 거냐 뭐 이게 이제 관심 사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요?
뭐 다들 좀 일단 기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아까 또 뭐 최상식 교수 책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최상식 교수도 이제 정당 정치를 중시하시니까 사실 안철수 전 원장의 행보를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성향의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제 그 무당파들을 이제 정치 영역에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네. 제3정당을 만들 네. 만든다면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네. 뭐 연초에. 근데 또 이제 또 최상식 그 교수 책을 또 보고 있다는 건 또 약간 좀 그런 좀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좀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만약에 민주당과 그 잘 그 민주당이 입당을 한다든가 그러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제3신당 쪽으로 가려는 보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안철수 교수가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안철수 교수라도 그건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겠죠.
자기 정체성을 죽이면서까지 거기 들어가서 뭘 얻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네. 그렇다고 지금 민주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당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안 교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고 예, 정치 쇄신을 가장 높은 가치로 내걸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작년에 민주당한테 요구한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뭐 쇄신해달라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지금의 모습인 민주당에 안철수가 들어가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네.
당연히 뭐 신당을 만들어야죠.
네. 네.
지금 여기 노원병의 보궐선거에 이렇게 서둘러 나가는 것도 결국 그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 사실 장관님께서는 이전에도 이제 안철수 그 전 원장이 정계에 입문하려면은 네. 그 미리 좀 총선에서부터 좀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고
아,
이런 조언을 하셨던 것으로
그랬죠,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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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네.
예. 이게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네. 알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걸 좀 딱 1년 늦게 좀 실천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글쎄요.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1년 전에 했으면 훨씬 추월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네요.
네. 예.
뭐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죠.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안 교수가 신당을 만든다고 가정을 할 때
네.
폭발력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네.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4월 재보선이 있지만 또 10월 재보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월 재보선은 뭐 3~4석 정도 규모로 예상돼 있지만 10월 재보선은 뭐 10석에서 15석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하니까 4월 재보선에서 본인이 입성을 한 다음에 10월 재보선에 뭐 다른 이들을 더 등원시킨다든지 혹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과 협력한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좀 신당 제3신당이라는 게 좀 착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저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죠. 근데 문제는
네.
안철수 후보가 노원병에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도 본인이 새 정치를 이끌고 가는 중심 인물로서의 그죠? 자기 정립을 분명히 해줘야 돼요.
네네.
그러면 폭발력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폭발력이 안 생기죠. 작년에도 출마 선언을 했을 때
네.
폭발력이 거의 안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당이나 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네. 막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가뜩이나 긴장하고
네. 네,
경계하고 있었는데 막상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나서 여론조사한 거 보면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 지지도가 나왔거든요.
네, 뭐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심이 되기 어려워요. 새로운 세력이 네. 중심이 되기가. 그러니까 문제는 안 교수가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새 시대의 중심 인물로 정립을 시키느냐
네.
하는 것이 달려있다고 봐야 되죠. 단순히 당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런 거 없이 사람 맨 모아 상을 만들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아서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하기는 네. 쉽지 않을 거라.
좀 새 정치라는 것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죠.
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걸로 채워넣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뭐 그런 걸 보여준 일이 없어요.
네.
작년에 단편적으로 몇 개밖에 했는데 그거는 그거 가지고 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습고
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지향성 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국민한테 던져서
네.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이러면 뭐 그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새로운 중심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저는 상당히 힘들 거라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좀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떤 부분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안철수 그 현상 혹은 열풍에 참 굉장히 모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보다 보면은 이게 어떤 민생 문제 같은 분야에서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어떤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 뭐 안보나 이런 문제에서는 또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 어떤 그 유권자들의 열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중도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여러 가지 성격의 중도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이미 국민들의 의식은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권이 이걸 딱 둘로 갈라가지고
네.
진보, 보수, 그죠? 이 갈라가지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 의식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은 이미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고 의식이 이제는 그 이데올로기 싸움, 그 소모적인 이데올로기 싸움 하지 말고
네.
민생을 좀 돌보는 생활정치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야 공이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생긴 거 아니냐고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안철수 현상에 혼이 나고 나서도 아직도 또 구태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안철수 교수가 또 불러 나온 거 아니냐고요.
네네.
또 불러낸 거 아니에요. 그런 예? 기성 정당이 또 불러냈다고요. 이번에 또
그렇게
속달 만에.
예.
예. 그런데 안철수 교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어디 요새 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강의를 들으러 온 젊은 여성인데
네.
저한테 얘기하는 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철수 현상이 작년에 있었는데
네.
그 안철수 현상을 안철수라는 사람 자신이 왜곡했다.
네.
네? 살리지 못했다는
네.
그 책임을 상당히 신랄하게 얘기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네네. 그 안철수 현상과 안철수를 딱 분리해가지고
네.
오히려 당 본인이 자기 현상을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네.
예, 그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안 교수는 아직도 안철수 현상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데 결국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은 국민의 열망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죠?
네네.
야, 이것을 본인이 이제 잘 담아내야 되는데
네.
이 준비가 과연 돼 있느냐?
네.
작년의 모습으로 보면 준비가 아주 부족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미국가 있던 석 달 동안에 과연 이 준비가 충실하게 됐느냐? 이건 아직 이제 미지수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청춘 콘서트 할 때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먹혔던 그런 포인트를 정치권에 입문한 다음에는 좀 살리지 못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게 좀 새 정치라는 단어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될지 본인도
그렇죠.
잘 알지
못했던. 그렇죠. 청춘 콘서트를 할 적에는
네.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 가지 네. 모순. 예? 무엇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절망하게 만들었느냐. 구조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네.
여기에 그 집은 충분했죠.
네.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공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정치인 안철수는 도널 대통령 후보로서의 안철수는 해답을 내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전혀 다른 위치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준비가 없이 딱 등장을 하니까 미처 감당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물론 단일화 과정에서 이제 후보 사퇴를 했으니까 끝까지 가진 네. 않았지만 끝까지 갔더라도 결국 국민이 기대하는 그런 해답, 그런 네. 대안은 내놓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근데 또 한편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는 또 나름 어떤 뭐 복지나 민생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좀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본인의 또 정치 행보에서는 그게 또 잘 드러나지 네, 그러니까 않았던.
부문별 정책은 네. 뭐 모범답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부문별 정책들을 실현하는 것은 정치예요. 리더십이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없단 말이에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쉬웠던 거죠. 이번에는 앞으로는 어떤 모습 보일지 이제 모르겠지만 예.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랑 뭐 일을 해나가야 되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항에 마중 나가는 사람들 텔레비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아주 자주 보이던 사람들 얼굴이 많이 안 보이대요.
아, 뭐 어떤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그 전에 민주당에 있던 박선숙 당시 직책이 뭐였죠? 아, 무슨 본부장이었나요? 뭐 그런 네, 분이라든지
선대본부장이었던
예, 또는 뭐 대변인을 맡았었나 유민영 씨가 이런 분들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주로 좀 민주당 쪽 인사들의
예,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보면 주변에 맨 변호사뿐이네.
네,
그렇죠?
네, 좀 아까 뭐 장관님께서도 단일화가 악몽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 민주당 출신 캠프 인사들 때문에 좀 민주당과의 단일화 논리에 빨려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네. 그런 오해가 생길 가능성은 많았겠죠.
예.
뭐 그건 어쩔 수 없던 거겠죠. 뭐 글쎄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이제는 어차피 뭐 민주당하고 관계가 중심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네.
자유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뒤로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죠. 뭐.
네. 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면모가 안 보이는 거 보면 뭔가 주변의 인맥들이 바뀌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짐작이 가던데요. 어쨌든 어떤 사람하고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게 국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뭐 그 점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겠죠. 뭐.
이게 또 새정치의 내용을 담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10월 재보선에 누구누구를 내보낼 수 있느냐 이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10월 재보선 나갈 사람이야 자기가 일단 당선되고 나서 서서히 찾아도 되겠죠. 뭐,
네.
예, 뭐 지역 사정도 봐야 될 테니까.
네. 예.
뭐 하여간 어이구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예, 뭐 이제 할 얘기가 사실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까 오늘은 뭐 우리 이제 보궐선거나 안철수 교수 얘기는 또 요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네,
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죠 뭐.
예. 아, 예,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시간에 또 봅시다.
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서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응.
네, 새로 출범한 정권과 야당의 모습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또다시
안철수 전 교수를 현실 정치로 불러냈습니다. 안 전 교수의 지지자들이 뜨거운 환영을 보이는 것이나 또는 언론의 예민한 관심을 보면 안철수 현상이 아직도 그 위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전 교수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강조하는 새 정치의 알맹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념, 체제, 구조, 과정 등 안철수 정치의 핵심 요소가 지금의 구태 정치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새 시대를 책임지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안 전 교수가 작년 대선 과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확고한 정치 철학이나 비전이 없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외곽을 맴도는 이른바 구름당의 모습을 다시 보인다면 안철수 현상은 어느 날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